여러분과 다시 만나 주님 안에서 교제와 사랑을 나눌 수 있음에 무척 반갑고 또 여러분께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변합니다. 아기들이 태어나고 나이가 들어 인생의 경국을 맞이하고 그리고 장소도 바뀌지만 한 가지 위대한 진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계획들은 변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의 처남인 대니얼 형제와 이 얘기를 했을 땐 저는 청년부들에게 기독교적 섬김에 대하여 특히 호흡교회의 이번 년 주제인 은혜에 중점을 두고 두 차례에 걸쳐 말씀을 전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의 은밀한 섬김과 기독교인의 공적 섬김이라는 제목의 두 개의 설교문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었고 이제 저는 이 주제들에 대해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을 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사실을 먼저 나누며 오늘 말씀의 주제인 기독교인들의 은밀한 섬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상태로 구원을 받았는지.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구원을 받았는지. 세 번째, 우리가 구원을 받아 마땅히 이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린 어떤 것으로부터 구원을 얻었나요?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하여 그가 겪은 다메섹의 환상을 간증하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의 사역에 대하여 말씀하시길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요.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의 신자로 전화된다는 것은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영적 어둠에서 걷지 않고 이제 말씀의 빛을 가지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그 영적인 영향력 아래서 변화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법상 지위는 달라졌고 우리의 죄는 용서함을 받았기에 더 이상 그로 인한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지옥이 아닌 천국을 상속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주님을 위해 성화되어지고 구별되어졌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죄악의 결과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구원을 받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된 사람들입니다. 성화란 구별된 홀리, 즉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구별되어 주님께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구별되어진 또는 거룩한 자들로 여겨지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성도들이라 불립니다. 이 말은 그들은 성스럽고 거룩하도록 초청된 자들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르심은 먼저 복음의 전파를 통하여 그러나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어디서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울려 퍼지는 곳입니다. 교회는 주어진 모든 기회와 시간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송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마땅히 이르러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장로들 중에서 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 예복을 차려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 또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며 그들이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귀한 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왕좌 앞에 있고 또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느니라. 또한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터인즉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지 아니하리니 왕좌의 한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라 하시더라. 우리가 구원을 받아 마땅히 이르러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장로들 중에서 한 사람이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 예복을 차려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 또 그들은 어디서 왔느냐 하며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귀한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왕좌 앞에 있고 또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느니라. 또한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터인즉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어떠한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아니하리니 왕좌의 한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라 하시더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정결치 못한 자들을 떠나 정결치 못한 자들은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크리스찬이 죄를 떠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는 많은 이들이 그들을 실제 삶 속에선 죄를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롯이 그것은 작은 도시가 아니나이까? 라고 울부짖으며 자신들을 산이 아닌 평화 위의 도시로 도망하기를 허락해달라며 구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많은 다른 모습들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도덕적 행위를 하며 그것을 숨기고 살아가던 어떤 한 젊은 남자가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하는 게 어떤 명백한 범죄를 범하는 것보다는 나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야한 옷을 입은 한 젊은 여성은 자기 스스로에게 내 치마기라는 다른 여자들보다 짧은 것은 아니야. 내 상의는 남들에 비해 노출이 심한 것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고 또 한 사업가는 절차를 무시하며 경제적인 관점으로 진실을 대하며 숫자를 조작하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심하지 않아. 내가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잖아 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안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은밀한 일마저 진실되게 행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기독교인의 은밀한 섬김에 대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마음에 담고 이제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도 불리우는 성경 말씀을 다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실 때 진실한 신자와 위선자들을 구별하는 세 가지 특성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첫째, 진실한 신자는 그들의 믿음 안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둘째, 진실한 신자는 그들의 믿음 안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셋째, 진실한 신자는 그들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진실한 신자는 그들의 믿음 안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그의 사역을 행하실 때 그를 대적하였던 주요 세력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하나의 완전한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 모두가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 제사 의식들 안에서 상징되어진 그분 유대 메시아가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그 참 진리를 바라보기보다는 그들 자신이 율법을 지키며 죄 없는 상태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바리새인들로 큰 자만에 이르게 하였죠. 그들은 요상한 옷을 입고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며 그들의 기도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을 즐겼습니다. 특히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는 저들처럼 나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그들의 의로움의 기준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본문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하나님께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느니라.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직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공적 예배에서의 기도는 그것이 정규 예배 절차에 속해 있든지 아니면 특별 헌신 기도 모임에 속해 있든지 간에 교회 생활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 모임은 교회를 이끄는 원동력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말을 개인 기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개인 기도가 더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기를 요청당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스스로에게 어떤 자부심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죠. 또 다른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은 다른 이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때 겸손은 매우 흔한 것이 되어버리고 우리는 문자 그대로 우리의 겸손함을 자랑하게 되어버립니다. 어쨌든 간에 대중 앞에서 기도하는 대표 기도는 우리의 동료 예배자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듯 이것은 공개적인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의지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리 개개인은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끊임없이 죄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왕관 앞에 구걸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 옆에 앉은 다른 성도님들께 어떻게 인식되어지고 또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신경쓰며 걱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셨는지를 기도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권능을 믿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왜 기도를 하겠습니까? 우리의 은밀한 기도는 하나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가 기도를 하는지 어떤 내용의 기도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청결되었던 윌리엄 건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식탁에게 빵과 소금이 가지는 의미와 기도가 기독교인의 모든 중요한 일들과 즐거움 그리고 유혹들에게 가지는 의미는 같다. 기도는 필수 요소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을 따라 살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성도는 믿음 안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교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느니라. 만약 여러분들 중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우리가 가진 어떤 특정한 문제들이나 필요들 역시 다 아실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는 가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주님의 전능하심을 적절치 못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은혜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통로입니다. 기도의 행위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고삐를 채우고 우리의 소망을 주님의 뜻에 맞게 빚어줍니다. 기도의 경험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줍니다. 하나, 둘, 우리의 기도들이 응답받는 것을 보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사무엘 1장 27절의 한나의 간증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주님께서 내가 그분께 구한 내 간구를 들어주셨나이다. 기도의 좌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도에 응답하심은 전적으로 그에게 달려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 기도에 즉각적인 응답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들에게 비유로 전하여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비유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관한 것입니다. 한 과부는 재판관이 그녀의 원한을 갚아주길 원했습니다. 그녀는 재판관에게 뇌물을 줄 수는 없었지만 끊임없이 재판관에게 찾아갔고 그 재판관은 그녀가 그만 자신을 찾아와 자신을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기를 바라며 그녀의 원한을 갚아주었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 예수님은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갚아주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오래 참고만 계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인 응답을 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 아들이 아버지 저는 자동차가 필요해요 이럴 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자동차 키를 주지 않는 이유와 같습니다. 그 아버지가 만약 아들의 상태를 파악하지 않고 자동차 키를 준다면 그 아들은 아마 자동차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이 되게 큰 것입니다. 마들렌 디트리히는 세계 각지에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여러분을 격려하기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어떠한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심으로 바라는데 주님께서 아직 응답하지 않으셨다면 만약 여러분이 진실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평강을 바라며 구하는데 아직 그것을 찾지 못하셨다면 오늘, 이번 주, 이번 달, 이번에 그리고 10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응답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마를린 디트리히는 세계 각지에 많은 팬들에게 사랑을 받는 여배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무대에서 떨어졌고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세상과 단절하고 오직 그녀의 가족 몇 명과 소수의 직원의 방문만을 허락한 채로 그녀의 마지막 13년을 파리의 한 아파트에서 보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그녀의 삶을 다룬 자서전적 다큐멘터리를 찍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녀의 상실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더 이상 아름답지도 또 젊지도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젊었을 땐 그녀는 더 아름답게 보이고 싶어서 그녀의 뒷어금니를 제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녀의 방 안 침대에 홀로 눕혀졌을 때 그녀가 이전에 진정 어떤 모습이었는지 또 어떤 것을 싫어하고 어떤 것을 좋아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전에 저의 아내에게 작은 장식품을 선물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눈을 가리고 결혼생활은 그 가려진 눈을 떠지게 합니다. 여러분이 공공장소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 또는 데이트할 때 여러분은 그 상대에 대하여 그들이 입은 옷차림이나 정돈된 머리 매무새 등을 보며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게 되죠. 그런데 당신이 누군가와 누군가와 결혼을 하게 되면 당신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상대방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돈되지 않는 머리 상태, 그들의 지저분한 행동들, 그 어느 누구도 볼 수 없었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홀로 시간을 보낼 때 그곳에는 교회에서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경험할 수 없었던 진실함과 정직함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당신의 영혼을 위한 개입을 무시하며 행했던 당신의 숨겨왔던 죄들이 주님과 당신 사이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겉모습을 가장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과 오직 홀로 독대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그러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진실하여야 합니다. 셋째, 진실한 성도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본문 9절에서부터는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몇 가지 적합한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구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후부터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는지 보십시오. 그 표현이 매우 친밀하게 느껴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매우 특별하신 한 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부르라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그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같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보시며 필요한 때에는 또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는 두려움과 경외를 마땅히 받으실 분이십니다. 거룩히 여김은 우리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승결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만 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께 용서를 구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만물의 창조주시며 또 주관자신 하나님께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 땅에서도 이루어져 주님의 왕국이 임하게 될 것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은 우리가 어쩔 때는 고통을 당할 때도 또 어쩔 때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또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는 그 말씀을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가리키는 그 말씀이십니다. 또 우리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 기도하라고 하셨고 또 물론 우리로 주님께서 공급하신 모든 것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길 우리로 죄를 범하거나 주님을 의심하고 또는 욥이 당하였던 것 같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함정, 물론 만약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시라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단의 유혹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사단의 유혹들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라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라 하셨습니다. 또 12절과 13절, 14절의 말씀도 이 기도문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과 빚, 그리고 우리의 죄의 용서를 간구하셨듯 우리도 역시 우리에게 잘못하거나 빚진 자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애로운 사역의 수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도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자애로워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실한 청교도였던 토마스 왓슨. 지금도 그의 작품은 많은 이들에게 축복이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는 좋은 마지막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는 그가 설교했던 단상에서 그의 마지막을 맞이한 것은 아니었죠. 또 어떤 중대한 자선 활동 중 죽음을 맞이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는 그가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그의 마지막을 맞이하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였습니다. 바쁜 날에는 더 일찍 일어나서 더 길게 기도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산상 설교의 전체를 보신다면 그 설교의 중심이 되는 가르침은 바로 홀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성부 하나님과 기도하며 그 홀방을 지새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진정한 겸손의 영을 가지고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자성금을 보내며 사람들을 도울 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런저런 친구들에게 불만을 나눌 필요가 없이 하나님과 홀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심지어 풀타임 기독교 사역 중에도 매우 바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원하는 한 가지는 바로 제 성경책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가르침을 묵상하며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과 오락들은 단지 우리의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며 우리를 육체의 정욕에 만족하도록 조장합니다. 친구들과 교제하는 것은 멋지고 좋은 것입니다. 특히 주님을 믿는 친구들은 우리를 바로잡아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그 교제가 하나님과 단독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대신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 큰 타락의 나라에 이 사회는 하나님의 것들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호주에서는 사람들이 동성결혼에 찬성하였습니다. 빅토리아주에서는 의회가 안락사를 승인하였죠. 미국과 북한 간의 긴장된 상황이 제3차 대전으로 발전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이제는 불확실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백성들은 어디로 행해야 할까요? 바로 기도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어떤 중대한 영향을 끼치려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은밀한 섬김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홀로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 중 하나는 바로 개인적 영성의 회복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유격적인 것, 육체적인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을 위해 진정으로 매일 기도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각자의 영성이 회복된다면 그것이 우리 교회에 어떤 효과를 가져다 줄까요? 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쾌락보다는 주님을 위해 살고 기꺼이 십일조와 헌금을 드리고 또 목사님께 먼저 도울 일이 있는지 물어보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풍성히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또 고민할 것이며 매달 마지막 토요일에 있는 교회 청소의 날인 워킹비에 작업량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리라 믿습니다. 또 교회 주민 봉사 활동으로 교회 주변에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배에 초청되어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는 다른 분들은 여러분이 기독교인이고 또 이 세상에 속한 자들과는 다르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서 주님의 맛을 지니고 있을 때 또 그 주님의 맛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의 정부와 사회의 공개적인 죄에 대하여 우리는 더 강한 제지를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홀로 기도하고 또 은밀히 주님을 섬기는 일에 사람으로 순종할 때 비로소 이루어질 것입니다.